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을 당신님 스스로를 가르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초의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그 성만찬 등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아마 핵심은 이것일 겁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삼위일체를 이루셨던 그 거룩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그 위대한 선언이었는데요. 인간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인간이 만날 수 있고 인간이 접할 수 있고 인간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심지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분으로 신이 낮아지셨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낮아지신 주께서 물질로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지 특별하고 마법적인 물질로 내어주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떡,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의 형태로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을 내어주심으로 너희가 봐라,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만져라, 너희가 나를 먹어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내어주심의 극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지닌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서 다른 이들을 먹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결국에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뭐 사랑이니 희락이니 화평이니 오래 참음이니 온유니 절제니 하는 것들은 곰곰이 살펴보면 또 그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혼자 자기가 혼자 있는 가운데 수양을 잘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혼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해하는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미덕입니다. 자, 그러한 열매들을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따서 먹힌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핵심은 자기가 이루고 있는 과육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씨앗이 핵심입니다. 벌레에게 먹히고 새에게 먹히고 동물에게 먹혀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널리 널리 퍼져서 번식을 하게 되고 다른 곳에서 나무를 맺게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점점점 그것이 퍼져가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내어줌을 당할 때에 내어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란이 많아서 다툼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너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일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께서 필요하신 대로 성령의 어떤 그 소원대로 교회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각각 독특한 은사를 발휘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전체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권위가 부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를 거기다 불러다가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일부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지체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었죠.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본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데 그분이 천상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에 의하면 그분이 오계까지,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죠. 왜 그렇게 주님이 천상에서 지옥에까지 하강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셔서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이시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렇게 너희 각 사람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품고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품고 계시듯이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품으며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 칼빈 선생님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이 어머니의 이 이미지, 어머니의 개념을 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여신의 이미지, 이교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신의 이미지를 거기다 이렇게 투영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개혁자들은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길러진다. 교회의 역할이란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는 사람을 먹이는 곳이다. 교회는 주의 성령으로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곳이다. 교회는 각 지체의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그리고 이 세상을 먹이는 성도를 먹이는 성도를 키워내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은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돼본 적이 없고 될 수도 없지만 생각해보건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먹여주고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자식을 먹이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식을 키워내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장 비정치적인 곳이고 교회는 가장 비경제적인 곳이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비문화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정치적일 수 있고 가장 경제적일 수 있고 가장 문화적일 수 있고 가장 어떤 그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먹입니다. 무엇으로 먹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예식, 그걸 드러내는 성례를 성만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매주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을 키우십니다. 세상은 단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떡에 불과하지요. 단지 포도주에 불과하지요. 그냥 먹으면 사라지고 마는, 그래서 자기 한 몸 건사하게 만드는 게 다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에서 제공되는 떡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이고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의 때에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풍성히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먹어서, 주님을 먹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속에 먹히고 세상 속에 삼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씨앗들이 세상 속에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대신할 기관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대신할 정당은 없습니다. 교회를 대신할 기관은 없습니다. 그 어떤 조직도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이 세상의 정치가 아무리 훌륭해져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는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직도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 제도가 발달하고 사회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져도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너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더 먹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선포하며 교회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주님이 온전히 임하시기 전까지는 비참한 현실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비참한 이 땅의 현실을 하나도 더 증진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요즘 이렇게 정치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미국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국보다는 이제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교회는 그 어느 편에도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아져서 미국처럼 된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사회가 아무리 좋아져서 북유럽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교회가 선포해야 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아직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비정치적인 동시에 가장 정치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부활을 향한, 종말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로고스가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내셨듯이 하늘보좌 그 부활하신 주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며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주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그 몸으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강림하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선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럼 끊임없이 그러한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선포 속에서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나 세미하고 너무나 조용해서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변화가 강렬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한밤중에 자라는 곡식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집에 그 계속 그 씨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죠. 농부가 밤에는 집에 가서 잡니다. 껌껌한 밤중에 그 씨앗이 껌껌한 흙 속에 묻혀 있지만 그리고 농부는 더 이상 어떻게 한밤중에도 일을 할 수 없어서 집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지만 그때 씨앗은 자랍니다. 싹이 나고 그때 줄기가 이렇게 그 생장을 하고 그때 열매가 맺혀지고 그때 씨앗은 풍성한 곡식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자된 어떤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교회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비인간화될 때 이 세상이 타락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그 영광스럽지 못하시는 게 못하실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영광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인간적인 사람을 향해서 마치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때로는 인종에 따라서 때로는 성별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너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악마적인 사탄적인 외침에 그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인간성을 비인간성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경향성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죄악의 세력과의 세력에 맞서서 교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인간의 비인간성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회복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포도주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프로그램도,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기업가의 노력도 이 세상을 온전히 생명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감히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비판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뿐이다 라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지만 세상은 참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떡과 포도주로 당신님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그의 백성들, 그가 주인 되신 그의 백성들, 인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찢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땅 속에 묻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전시키셔서, 역전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삼키어졌으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이 가둘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셨던 주님이, 첫 열매 되신 주님이 그 다음 열매로 그의 제자들을, 그의 사도들을 세우셨으며 그 다음 열매로, 그 또 다른 열매로 많은 교회의 증인들을 세우셨으며 그 열매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삼켜짐을 당합니다. 시간에 삼켜짐을 당하고 이 땅의 부당한 현실에 삼켜짐을 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삼켜짐을 당합니다. 때로는 울분에 찰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책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허무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삼켜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먹는 존재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포도주를 먹는 존재들이요,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삼키지만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키워내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지나간 우리의 역사에, 앞으로 올 우리의 미래에, 그리고 오늘 처참한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이 그렇게 서 계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내어 주었다. 그렇게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내어주는 존재가 되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희락의 열매를 맺어,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결국 그것만으로만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만 이 세상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것, 그거 만들어내라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014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게 열매 맺는 자들을 요구하는 현실이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현실 가운데 파송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 가운데 죄의 강력한 지배 속에서 결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주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포도주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 부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양식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또한 명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부당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이 땅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이 땅의 현실 속에 우리를 삼키는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지닌 열매로 그 땅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삼킴을 당하게 하시고 썩어짐을 당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현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